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글로만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글을 읽고 글을 파편들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이제 말을 한창 많이 할 때여서 아빠랑 쫑알쫑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아빠 무서워입니다. 이게 아이가 굉장히 이제 무서움에 대해서 알아갈 나이가 됐는데 이제 무서운 걸 겪으면 제가 안아주면서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빠 있어 이러니까 아이가 이제 찾아와서 아빠 무서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때 들어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빠 무서워. 아빠가 무섭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들으면은 아빠가 정말 무섭게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느껴지겠더라고요. 이렇게 말 한마디도 순간순간 바뀌듯이 어떤 말을 대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이럴 거야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에 어느 한 하나님의 모습을 글에서 읽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상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본문 30장 이전에 드러나는 예레미야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죄를 징벌하시고 유다의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30장부터 등장하시듯이 회복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두 하나님 중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둘 다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추적해가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딱 잡아서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것에 주입하고 덧입히고 그것을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 2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 2부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자라났지만 유독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두려운 하나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주일 예배 빠지면 무언가 나에게 벌이 임할 거야. 처벌이 임할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내 삶의 풍파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두려워 떨림으로 그저 무서움으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내가 고민될 때, 내가 걱정될 때 찾아와서 눈물 쏟아내는 분처럼 여겨지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두 모습 다 중요하죠. 어느 때는 우리가 죄에 빠져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전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딘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급작스럽게 심판이 선포되고 급작스럽게 구원과 회복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은 일관되게 한 하나님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30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30장, 31장, 33장은 예레미야 본문 가운데서도 소망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기쁜 예언도 나타나고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노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희망의 노래는 어떠한 전조, 어떠한 징조가 없이 그냥 갑자기 희망이 등장합니다. 30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30장 1절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30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기 이 책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는 세페르인데 이 단어는 뭐 29장, 36장, 51장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뒤에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두루마리 책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책 하면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죠? 네모 반듯하고 가운데에 본드가 붙여 있어서 저희가 타타타타타닥 넘길 수 있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가죽으로 파피루스 종이로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찍는 인쇄술도 몇백 년이 되지 않았어요. 손으로 다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가죽이나 큰 종이에 손으로 써서 둘둘둘둘둘 말아서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책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적었던 시대에 이런 비싼 물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너 이 말씀을 대대로 기억하라라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 꼭 기억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갑자기 회복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갑작스럽게 회복이 다시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너희가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가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유다의 왕권들, 유다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아, 멸망당하는 줄 알았는데 30장 내내 그 말씀 들었는데 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려던 그 찰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서 이어서 계속 이렇게 심판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심판날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두렵고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의 두려운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6절에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이 6절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기도 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당하는 모습 또 이제 물어보았어요. 고통스럽지 않았냐 하니까 네, 화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냐고. 당연히 아프지. 그럼 어떻게 참았냐. 아이가 나올 때 힘들까봐 참았대요. 이제 아이가 해산의 과정 가운데서 힘들까봐 자기는 너무 아파 죽겠는데 끝끝내 막 참았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해산하여 보게 될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어떻게 되죠?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낳을 수 있나요? 낳을 수 없죠? 그러면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나서 끝에는 무엇이 나오는 거죠? 허무가 나옵니다. 아이가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끝에 희망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의 상태인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은 어떤 상태냐? 고통 당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상태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다시 절망해야 되나 하나 찰나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7절에 급작스럽게 또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회복은 앞에 등장한 회복의 예언보다 더 강렬하고 더 강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왕권의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회복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조선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즉 이제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모두가 잡혀가더라도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당기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금 세우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30장에서 반복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판의 예언, 회복의 예언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라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여기서 말하는 내 너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제 수완이 차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하나님 다윗의 왕권을 강고하게 하실 것이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누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했다 하라. 이 이야기가 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과 다윗의 왕조에 약속하셨냐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되 내가 누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잘못했을 때에 인생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돌이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 반복적인 심판과 회복의 예언의 반복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종합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에게 그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위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말 강하게 치우치셔서 너 율법 안 지키면 잘못이야 라고 강하게 처벌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반대편,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은 무엇이죠? 하나님으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행위이고 사무엘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를 향해서 응원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녀를 향해서 그래 가 환영한다 너의 뜻을 존중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논다고 했을 때, 절벽으로 뛴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하고 불러다가 혼내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죽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켜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로서 안아서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할 때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이미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품어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잘못 나갔을 때 징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두 모습 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로에 빠져서 두려워서 떨림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 빠져있는 자에게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속에서 그 죄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너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두 모습 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해서 매일매일이 그냥 두렵고 떨리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쁨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대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